10장 들어갑니다. 한 덩어리니까요. 10장 20절까지 교도합시다. 1절 제가 볼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되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불씩 앞서 보내시며
미시대 출산할 것은 많은데 일군이 적으니 그러므로 출산한 주인에게 청하여 출산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제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리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을 닫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를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십니다.
70인이 도로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 70인 전도대를 이제 또 보내는 이야기인데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12명을 전도대로 일단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게 9장이죠. 12명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왜 또 70인을 보내시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치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요, 12명은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지파를 상대로 보낸 것이라고 말을 한다면 이 70이라는 숫자는 가끔은 온 세상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향하여 이 전도하는 일은 점점 이렇게 확장되어 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보여준다라는 의미로 될 수가 있겠죠. 12명 파송했다가 70명을 예수님께서 파송하면 그 다음번에 그 숫자가요. 또 더 많은 숫자가 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그 나중에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에 소위 말하는 70인역이라는 게요, 이 70이라는 숫자를 72명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70이라는 숫자나 72라는 숫자나 어떤 그 숫자의 그 중요한 게 아니고 개념 자체가 온 세상을 향한 전도인들의 숫자다. 그렇게 보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지금 그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작정하시고 올라가시는 길에 이 전도자들을 파송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이 그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 돼서 계속해서 퍼져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죽으러 가는 그 과정에서도 이 전도자들을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주인에게 구하라 그러는 것이요. 많이 듣는 말이죠. 출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런다. 예수님 당시에도 출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교회들마다 또 마찬가지로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정말 많은데 그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따라 나서는 사람이 적은 것이 옛날부터 지금까지는 항상 그래요. 그래서 뭐 교회 일도 뭘 한번 해보려고 사람을 찾아보면요 항상 모자라요. 큰 교회가 일꾼이 많을까요? 적은 교회가 일꾼이 많을까요? 네? 적은 교회가 훨씬 많아요. 사실은 전 여기 와서 조금 마음이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뭐 한 150명쯤 되는 그 교회 초상이 나면요 거의 전교인이 동원되다시피 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새벽에 몇 시간 떨어진 곳까지요 차가 막 있는 차 없는 차 총 동원해가지고 올라가서 장례 치르고 장례 치르고 가는 게 그 내용 면에 있었을 때 완전히 막 성가대가 본 성가대가 총 출동하다시피 그래 올라가고 그러니까 제가 포항에 있으면서 우리 처갓집에 그때 아마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인가 싶긴 해요. 예배 마치고 오후에 이제 갔는데 가가 있으니까 교인들이 형 교회차 승용차 총 동원을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 거의 다 왔어요. 그게 그 우리 집사람이 고다리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거기서 살고 그랬었는데 그 집 세워진 지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예배드렸다 하는 사건이에요. 그 집에서는 뭐 예배라는 거는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어쨌든 뭐 교인들이 다 올라가 저희 말하는 귀신들을 다 쫓아내버린 거죠. 시골에 그 장례 치르면요 귀신 떡다리 그런 걸로 귀신 떡다리 같은 거 뒤에 많아요. 이거는 이래하고 저거는 저래하고 저거 그래가 되냐 하고 입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날은요 그 뭐 저 안에 사람들이 너무 몰려와 버리니까 뒷방에서 훈수들 많은 사람들도 자리가 지키지 못할 이런 상황이 돼갖고 뭐 우리끼리만 모였으니까 야 예배 드리자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 표현으로는 그 집 세워지고 처음으로 예배 드렸다 뭐 그렇게 기억도 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짜 말씀에 충성하는 그 일꾼들은요 항상 부족하다는 게 이게 정상이라는 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생각해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서는 이런 자세가 교회들마다 항상 필요하다 그런 걸 기억하시면 될 듯 합니다. 10장요 중요한 걸 먼저 짚어놓고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이 말씀이 아주 길어요. 그 말씀을 두고 가던 전도대원들이 가서 뭐 뭘 어떻게 했다 하는 보고 내용은 별로 없어요. 없고 전도를 가는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가라 하고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게 뭐냐 그 한 세 가지만 여기서 짚어볼게요. 첫째는 뭐냐면요 그 3절에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하는 거. 요 예수님의 마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의 이 마음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들이 가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거 많이 이야기한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9절 끝에 보세요. 9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러잖아요. 그리고 쫓겨나면서도 11절 끝에도요. 쫓겨나면서도 해야 될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앞에 해라 하지 마라 하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요게 그 전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요 돌아와서 신이 났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자랑을 막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거 그거 갖고 너무 좋아하지 말라 이러시어요. 그거 너무 기뻐하지 말고 진짜 기뻐할 게 뭐냐 20절 같아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사실 우리가 그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런저런 일 겪고 할 때 늘 기억해야 될 거 사실 이 세 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뭐하라고 하시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 이거 전하는 거.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거냐. 내가 이렇게 했더니 뭐 이렇게 되더라, 귀신이 쫓겨나가더라, 뭐 이런 즐거움, 그거 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진짜 기뻐할 건 이거다. 요 세 가지가 아마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도인들이 아니면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요 세 가지. 큰 거는 그리 얘기나 놓고요. 이제 하나씩 봅시다. 자, 다시 돌아가서 3절이에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돼요? 잡혀먹어, 얘는?
위험해. 힘들어.
잡혀먹는데 그 보내는 사람 뭐예요?
잡혀먹지 않을 거야.
잡혀먹을 것 같은데 그 보내는 마음이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알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얘기하면 좋겠노? 저 아들 군대 보내는 엄마 마음은요? 아직 잘 모르죠?
힘들고 어려울 거 알지만.
가슴이 아리고 울고 옛날에 그런 거 잘하는데 요새는 애들 가는 데 가보면 엄마가 우는 게 아니고 친구들이 울어요. 저는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일 재밌는 거, 우리 집 앞에 시끌벅적하길래 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요, 버스 간 데 와 있는데 제가 탁 보니까 그거랑 그 유치원 아이들이 1박 그 캠프를 가는 거라. 근데요 유치원 아이들 엄마 울어가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무섭던지요. 저 가만히 하룻밤 자고 올 건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하고 떨어지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는 게. 어제 얼마나 웃은지 모릅니다.
첫애라고.
네?
첫애라고. 둘째는 오히려 좋아요.
설마?
아니요, 진짜요. 저는 원칙 때 성경을 보냈는데 제가 한 달간 우울증 걸렸는데 너무 막 저하고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막 견디기 힘들었는데 지율이는 너무 좋았어요.
아, 대박. 그새 이제 많이 늘어가지고.
야, 한 달이나 세상에.
응, 괜찮아. 캠프 간다니까 더 좋아.
지율이는 놔두고 이제 그럼 원지 때만 생각하지. 저 보내놓고, 너 우는 걸 보고 전 많이 웃었어요. 저는 좀 사람이 좀 모진 구석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조금 미안한 게, 우리 아들 군대 보내놔놓고요, 면회를 한 번도 안 갔어.
여기 한 번 안
가셨다고요? 네. 바쁜 답도 좀 있고, 뭐, 군대에서 잘해주고 있는데, 그건 뭘 면회를 가, 이러고. 근데 지나고 나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얘 근무하는 데하고 자기 원래 고향이 가까운 데, 고향에 갔다가 아들님이한테 면회를 갔다가 용돈도 주고 왔다 이러더라고요. 전 그 사람 안 좋아해요, 미워. 근데 가끔 가다가 그 생각이 나면요, 하여튼 미워하지도 못한다 저거. 미운 짓을 많이 해요 이분이. 미운 짓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생각하면 참 못 미워하겠다. 이러다 보면 아 맞네, 내가 면회 한 번도 안 갔네. 조금 미안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 유치원 1박 캠프 간다고 우는 엄마를 보니 우습기도 하고 그 마음이 잘 와닿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보내는 게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럼 이게 그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좀 하나님 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빨리 해결 안 해주십니까 하고 덤비고 있지만 사실은요. 그거 빨리 해결 못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아플지도 몰라요. 이런 마음이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걸 기억 못하면 사람들은 맨날 뭐만 하냐면 나한테 당한 아픔만 생각하죠. 왜 하나님께서 못해주고 계시는지는 무능력의 문제는 아니에요. 무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그런 훈련이나 그런 아픔을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욕을 먹어가면서도요,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런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시나요? 제가 19절에 한번 가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이러죠.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줬다는 것, 뱀이고 전갈하고 밟으면 물어요, 이거. 물려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이 늑대 속에 들어가, 이 속으로 들어가면 잡아먹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잡아먹히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말이 되느냐 하는 거는 그렇게 가본 사람만이 알아요. 안 가본 사람은 몰라요. 가본 사람은 알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그 여러분 저 멀리 선교 가는 사람 우리 교회도 그래 있잖아요. 한번 갔다 오면 얼마나 고생하고 죽을 뻔했다 이렇게 하고 와. 또 간다니까요. 왜 또 가는지 아세요? 가본 사람만 아는 이적이 있고 체험이 있거든요. 그 여기 앉아가 하나님 나한테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면 저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 확신 가지고 하러 갈게요. 그거 안만 기대도요 답 없어요. 근데 막상 겁나고 떨리지만은 가보면요. 거기는 왜 그런가요? 일이 속이니까 하나님께서 손 안 대면 요 금방 잡아먹힐 거거든요. 그래서 이적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선교 현장에는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성경도 잘 모르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하던데 우리도 하고 해보면 안 돼요. 왜? 그때는 성경도 없고 말씀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그럴 때에 용감하게 나서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해보겠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돕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게 왜냐면 이 속에 들어간 약대 같을 땐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믿고요. 그것만 믿고 또 이제 선교사 단체 중에 또 문제가 뭐냐면 준비 하나도 안 시키고 무조건 가면 된다 얘가 가서 보내버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 잡으면 팀만 못 들어있고요. 이걸 악용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최선을 다해서 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속에 양떼 같은 모습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산다고 발버둥을 칠 때 이게 이 속에 양떼같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걸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말할 때 나 혼자 힘든 거 아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살면서 이런 어려운 위기에 처했다고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적을 베푸시고 위로하시기도 한다. 근데 이거 참, 사실은 참 재밌습니다. 사실은 재밌어요. 저도 옛날에, 아주 옛날에 이런 어떤 느낌들이 살아있으니까 나중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참 쉬워지는 거예요. 나이 45일 때 제가 신학교 가기로 마음을 굳히고 갔는데요. 제가 옛날 생각해보면 절대 이런 결정을 못 내려요. 왜냐하면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을 쉽게 잘 안 내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간부다. 어째서 믿고 살라고 갈락했는공 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전에 이런 경험들이요. 그런 결정을 할 때 참 쉽게 내리시죠. 그래서 이제 목사 되고도 한 1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미국 가게 됐는데 피양살이 간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는 귀향살이었어요. 결혼하고 지가라 못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혼자 가가지고 약간 피난을 가 있었으니까. 저 사람이 제 머리 희 증가하고 머리 숱 많이 빠진 거, 결정적으로 빠진 게 미국 가 있을 때 빠졌다 이렇게 하거든요. 전 좀 힘들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별일 안 했어요. 놀다 왔어요. 노는데 힘들어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합니까? 하고 툴툴대는 기도를 참 많이 했었죠. 제일 재밌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시 붙이더라고요. 몇 번 당하고 나니까요. 아, 하나님 그런 기도 그만해라 하는가 보다.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고 몇 번 만나고 나니까 아 참 이제 그만해라 하는가 보다. 이게 와닿아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엄청 힘드는데 한편으로 즐겁게 지내자 이러고 와서 전 그 신앙생활이나 이것도 참 오미자 맛이라는 느낌 들 때가 참 많아요. 오미자 맛이요 항상 섞여 있어. 단맛만 있는 건 몸에 안 좋습니다. 근데 이 맛 저 맛이 꼭 섞여 들어가 있는 듯하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그런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절부터 쭉 보시면 하지 말라는 게 참 많아요. 전에 12명 보낼 때도 그랬는데 아니 전대 지갑도 안 가져가면 어떡해요?
얻어먹으라는
얘기죠? 신발도 안 가지지 말래요. 하지 마라 이러는 주된 원인은요. 예를 들어서 이걸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혹은 전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면 안 된대. 이게 참 훈련 과정이에요. 왜 그런 거니까 나중에 뒤에 가면 예수님께 이제는 전대를 가지고 옷도 두 벌 가지고 검 없는 자는 팔아서 검을 사라고 얘기를 하셔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평생을 이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요번 전도할 때는 요렇게 한다. 그래서 하지 마라 하는 게 많은 이유는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 뜻이에요. 집중해야 되는데 어디에 집중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만 집중한. 여러분 지갑을 들고 다니는 거하고 지갑 없는 사람하고 차이에요. 어느 쪽이 편하죠? 우린 지갑 없으면 못 살죠. 이게 문제라. 근데 지갑 없으면 진짜 못 살까요?
생각이 단순해지죠.
네.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네. 아예 생각 안 하니까.
지갑이 있으면요, 이 신경이 많이 쓰여요. 이거 있나 없나 이런 거죠. 어저께 저 텔레비전 돌리다 보니까 평생 50년간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대학들이면 사온 할아버지인데 할머니는 돈 안 갖고 다녀요. 할아버지는 항상 지갑을 안 가져다니는데 여기다가 돈을 넣고 여기 일하다 보면 빠지니까 여기 핀으로 옷핀으로 끼워 넣는데 이 성격이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잔소리하는 건 뭐냐면 옷마다 여기가 다 헤어져.
옷핀으로 꼽아놓고
넣고 핀으로 꼽고 돈 달라 그러면요 핀 풀고 내주고 다시 집어넣고 또 핀으로 꼽고 이해가 되죠? 돈 있으면요 거기에 신경 쓰여지는 거예요. 없으면요 다른 데 신경 안 써. 고기만 탁 가는 거예요. 왜 머시마들 저 머리 빡빡 밀어버려요? 여자애들하고 비교하면 바로 차이 나잖아요. 여자는 일단 긴 머리 때문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죠. 머시마들요 머리 한번 담가서 휙 휘젓고 가버리면 되거든요. 차이는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하지 마라 하는 거는 그 해야 될 일에 집중하라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너무 많아요. 옛날에 우리 그 조상들 중에나 아니면요 저기 저 소록도 한센시병이 있는 그 거기를 가보면요 그분들 중에 성경 전부 다를 외웠다든가 뭐 신약 성경을 다 외웠다든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옛날 우리 조상들 중에서도 뭐 신약 성경 다 외웠다 뭐 이런 분들 바로 계셨어요. 계셨는데 와 그거 어떻게 외워? 절대 못 외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답이 뭐냐 그러니까 간단해요. 우리도 텔레비전 없고 텔레비전 없고 가는 거나 텔레비전 인터넷 전화기 이런 거 없고 신문 없으면요 외울 수 있대요.
계속 그거만
우리는 왜냐 신경을 써야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옛날 우리에 비하면요 진짜 공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오락해 해야죠. 휴대폰요. 시간만 있으면 휴대폰인데. 아이들 요 문자 보내는 게 한 달에 얼마쯤 보내는지 아세요?
몇백 개씩 보내요.
상상 초월하는 숫자예요. 중고등학생도 요 문자 보내는 게요.
하루에 몇백 개 보내는 거.
숫자로 치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문자 보내는 거요. 한 달에 무료 문자 30 뭐. 옛날 그 메일 보냈는데 거기 공짜 준 거는 서른 개였으니까 그거 한 달 다 못 채우냐. 중요한 문자만 보내면 월말에 가면 몇 개 남아 있어요. 근데 딸내미 문자 보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료 문자가요 거의 천 단위까지 가던데. 야, 한 달에 이만큼 쓰냐. 그러니까 전화기 붙들고 해야 되죠. 뭐 인터넷도 걸려있죠. 텔레비전 봐야죠. 아도 게임 암만 말려도 사실 불가능할 정도예요.
부모가 그거 차단하는 저희 같은 경우는 테레비가
나중에 후유증이 와요.
근데 원치 4살 때부터 없으니까 거의 16년 정도 그 3, 4살부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16년 정도 없고 또 언제 핸드폰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뺐었어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폴더로 된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거 빼는 과정에서 지압하고 막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하고도 막 그랬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좀 지나니까 고맙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율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토요일날에 이게 컴퓨터로 이제 뭐 개편 같은 거 같이 보고 이런 식이고 대신에 이제 돌파구는 줬어요. 우리 원지 같은 경우는 아빠가 계속 이제 그 영화관을 한 달에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같이 가주고 하니까 이제 그 부분은 회수가 되고
지혜롭게 잘 해야 되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절대가 아닙니다. 막는 게 막아진다고 아니고.
네, 그렇게 해주니까 대신에 많이 시간 가져주고 놀아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만.
어떤 분들이 이제 끊으면 된다 해가지고 무작실렇게 끊어놓으면 나중에 이게 다른 데서 터져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돌파구를 잘 만들어서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이게 무조건 하고 끊고 막고 일어나면 나중에 이게 어디서 어떤 방향으로 터질지 또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 크는 데에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게 너무 분산되어 있으니까 집중해야 될 부분에 집중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요 학교 공부하는 것도 지금 문제가 많아요. 제가 우리 고등부 쳤는데 얼핏 보니까 절반 정도는 공부 안 하는 것 같아요. 절반 정도는 뭐 공부 담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 뭐 성경 공부요? 그거 배우고 그런 게 있어요? 어른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이가 참 심각하다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훈련 상황이지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요. 하지 마라 하는 건 거기에 딱 집중하라는 뜻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라는 것부터 한번 봅시다. 5절에요. 그 4절 끝에 보면 길에서 문안도 하지 말라고 그러죠. 아 뭐 인사도 안 하나. 물론 인사는 했겠죠. 근데 길에서 사람 만나가지고 그 뭐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길어질 수도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 길에서 문안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핵심은 다 그거예요.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자제하라 그런 의미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집에 가든지 5절 보니까요.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빌라는 거죠. 여러분 복을 비는 것은요. 아무리 많이 빌어도 괜찮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6절에 보면요. 빌은 그 복이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가고 만약에 아니면요. 예, 나한테 돌아올 거니까요. 우리, 저, 마음에 들면 좋은 말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인간 만나면요. 말도 붙이기 싫잖아요. 말도 안 해요. 말 안 하는 것보다가 좋은 말 해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요? 저 인간이 내 복을 받을 만한 인간이 아니면 그게 결국은요. 나한테 돌아올 거니까. 그럼 이거 안 쉽습니다. 이거 안 쉬워요. 특별히 성깔이 조금 꽁하거나 잘 삐지거나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한번 삐지면 절대 말도 안 붙이는데 손해예요. 손해. 그래서 삐지고 더럽고 꼴도 보기 싫지만 그래도 복은 빌어주라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그래요. 빌어주면 어차피 저 인간이 내한테 복받을 인간이 못 되면요. 내 건데요. 돌아올 거니까. 그러라는 겁니다. 이거 쉬운, 간단한 문제겠지만 절대로 간단한 문제 아닌데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7절요. 받아들인 집에 있으면 거기 가서 주는 거 먹고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9절, 8절에도 보면요. 차려놓은 거 있으면 무조건 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먹으라는 겁니다. 왜요? 일꾼이 삭스를 받는 게 마땅하니까 저런 대로 당당하게 먹으라는 겁니다. 아무도 안 주면 어떡해요?
안 주면 굶고.
안 주면 굶고요?
안 줄 리가 없어.
안 줄 리가 없다고요? 아, 돈도 없어요. 근데 아무도 안 주면?
열매를
따먹어요. 근데 그런 말은 없어요. 그리고 이 집 저 집 옮기지도 말고 이 집 저 집 옮기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는 해요. 어떤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쉽게 말해서 뭔가를 먹기 위해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만 하라고요?
전화기.
네, 복음만 전하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 신경 쓰지 말고. 아, 참 너무하다. 이래가지고 이 원리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이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약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거냐. 결국은 큰 테두리에서, 복음을 위해서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새겨들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게 이제 구약적 표현으로 가면 이렇게 돼요. 구약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요, 자기를 농사지어서 먹은 거 아니잖아요.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거, 그 중에서 자기 몫을 찾아가 먹었거든요. 그게 자기 기업이라 했으니까, 그게 사는 방식이에요. 백성들이 제사 지내러 안 오면 어떻게 되죠? 그런 시대가 많았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안 오면.
일거리 찾아.
네?
일거리.
아, 일거리 찾으러 나가야 되죠?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면 일거리 찾으러 가는 게 아니고요. 죽어야 정상이에요. 일단은 이제 굶는 단계를 거쳐야 되겠죠. 굶어가 다 들어 누워 있다가 결국 죽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이 참 잔인한 게 뭐냐면 레위인들의 목숨을 걸어가지고 이걸 담보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말로 그렇게 해서 레위인들이 굶어 죽기 시작하면요. 적어도 다른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가 제사 안 지내고, 우리가 하늘을 버렸더니 저 레위인이 죽는다.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걸어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 없도록 걸어놓은 장치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뭐,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갖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먼저 타락하면 실제 상황은 그렇게 된 거예요. 아쉽지만은 안타깝지만은 교회가 타락을 하면 누가 제일 먼저 타락하기 시작하느냐. 교인들이 타락해가지고 목사들이 붙들고 앉아있다가 목사가 맨 마지막에 뭐 타락을 했다 이런 상황보다는요. 교회의 타락도 굳이 따지자면 교인들도 하나님 근성으로 섬기면서 타락해 가는 사람들 많지만 그 속에는 진짜로 또 교회를 지키려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위에 목사 장로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면요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식이 지금도 사실 많이 들려요. 목사님들이 흔들리고 목사님들이 교회를 흔들어 버리는 이런 얘가 진짜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그리했는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 소통하기 참 많이 해요. 그쪽에 오는 것 같다. 8절을 한번 더 보세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그러죠. 죽거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원래 아무거나 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까다운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이거 구별하면서 먹는 사람들인데요. 복음 전하러 와서 차려놓거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집중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하라 이런 얘기죠. 이게요 또 문제가 되는 거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처음 가가지고 목사 둘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옛날 제 제자고 한 사람은 옛날 그 동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목사가 된 지 오래됐는데 두 사람 특징이 뭐냐면 얼굴이 굉장히 커요. 살이 많이 쪘고 얼굴이 커요. 두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인데 난 농담을 한마디 했는데 좀 심한 농담을 했죠. 예, 목사는 왜 얼굴이 그렇게 크고 목이 짧으냐 농담이었거든요.
농담 아니죠.
예? 아니, 사실이 그러니까.
아니.
아,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알아요. 우리 저기, 그거 할 때마다 오시는 목사님. 뭐지? 바이블 키 졸업식 할 때마다 설교하러 오는 목사님. 나삼진 목사예요. 기억나요? 와, 내 말 틀린 거 아니야?
아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굉장히. 아, 뭐가 그런가, 지금. 얼굴 크고, 살이 많다 보니 목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때는. 왜 목사는 얼굴이 그렇게 크고 목이 짧으냐 이랬더니 둘이 똑같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나중에 목사 돼보세요. 주는 대로 먹어야죠. 운동할 시간 없죠. 그럼 이렇게 돼요. 난 농담을 했는데. 그리고 본인 두 사람이 머리 큰 건 있잖아요. 원래 타고날 때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농담도 안 듣고 그렇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하 이거야 먹는 걸 지금부터 난 좀 줄이는 게 낫겠구나. 좀 뭐 그렇게 살찌고 그런 것도 아닌데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저기 뭐야 부목사로 있으면서요 보니까 이 사람 잡아요. 가는 데마다 신방을 합의 예를 들어서 여섯 일곱씩 이제 할 때 보니까 사람 잡아요. 집집마다 물 꺼내놓거든. 그리고 할매들 만나면요. 그래도 젊은 사람들 이해하는데 할매들 만나면요 안 먹고 하면 큰일 나요.
섭섭해.
네. 그러니까 배를 터줄 배가 터져야 이제. 그래 언젠가 한번 저 그랬죠. 젊은 저게 지금 쪼르니까 하나 둘 셋 차 한 잔 하나 둘 셋 과자 하나 그다음 점심 고구마 하고 일치 하지 말라고 제발 그래 사람 좀 살자. 지금 젊은 지상인데 말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나이 많은 담임 목사라. 나중에 처음에 생각 뭐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침을 안 먹고 신방을 시작한 거예요. 아예 우리는 아침 다 먹고 그래가 가는데 아예 아침을 안 먹고 또 완전 첫 집부터 앉아가지고 목사가 신방을 왔는데 물도 한 잔 안 주고 인양 내 쫓는다고 또 터지고 앉아버리네. 아이고 어떻게 그래가지고요 먹는 문제 때문에 그 고민이 많이 돼요. 신방을 이 집 저 집 다니면 거기 누말 맞다나 아이고 커피 맛있네요 한번 했다 그러면요 그다음 하루 종일 커피 맛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집집마다 커피 내놔놓고 이러거든요. 물 먹는 것도 많이 먹으면요 견디기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는 주는 대로 먹고 전 안 그래요. 그래 그때 젊은 집사님들이나 이런 괜찮아요. 딱 해가 그리 하자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오전 신방 다 끝내고 오후에 보니까 신방 없대.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 푹 놓고 점심 먹자. 점심 잘 먹고 이제 전화가 때라랑 와가지고 목사님 저 출타했던 할머니 두 분이 돌아오셔가지고요 오후에 두 집 더 있어요. 아 죽었다. 할머니 집 신방 가면 반짝이 나와요.
아 또
진작에 알았으면 차라리 점심을 좀 적게 먹든지 대책을 세우는데 예고 없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면요 와 진짜 끔찍해요. 자 뭐는 얘기 걱정 하고요. 그러나 해라 하지 마라 수많은 일들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9절 끝에 11절 끝에 두 군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걸 역으로 말하면요. 딴소리 하지 말고 딴짓 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했는 게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복음의 핵심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걸 설명하고 이걸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 앞에 나오는 그 병자들을 고치고 또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중요한데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는 이걸 가르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라. 예수님 말씀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은 그 책 잘 안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 새벽을 깨우리라 김진홍 목사님요. 그 책이 일찍 초기에 나온 그 책이 나중 나온 책은 여기 덧붙여져 있어요. 덧붙여져 있는데 초기에 나왔던 책은 오래됐습니다. 70년대 말쯤에 나왔는가? 70년대 야단 중반 거의 어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오래된 책이고 그 후에 이게 뭐 영화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잡지로도 많이 소개되고 유명한 책이 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초기에 그 책 나온 과정이나 그게 책으로 된 나온 과정이 지금 나오는 책들에는 그게 아마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번 꼭 볼만합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그 초기에 나왔던 그 책들을 구해다가 교회에서 청년들, 우리 또래 청년들 퀴즈하고 상으로 그 책을 주면서 요약해가지고 다음번 모임 때에 발표를 하라, 30분만. 시킨 적이 있었어요. 여러 권을 나눠서 그래 줬는데, 이 책 가져가신 분이요, 그 명색 우리 회장님이었는데, 오늘 그 다음날 요약하라 그러니까요. 30분 동안 울다가 끝나버렸어. 그 책에 울만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 책 내용을 설명 좀 해야 되나? 김진홍 목사가 다 죽어가는 사람을 등에 업고요. 오만 가지 욕을 해대면서 병원에 가니까 안 받아줘요. 그래서 보증금을 내락하니까 교회들마다 쫓아다니면서 사람 살리자고 했더니 교회도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심지어 뭐 제일 괜찮은 데가요. 이번 주일날 당회를 열어보고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무슨 당회냐 이러면서 하는데 이 뒤에 있는 사람은 좀 힘 좀 쓰지 쭉 쳐져가지고 이놈의 샬마시기 뭐야 힘도 좀 안 쓰고 보니까 죽어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다 죽어간 사람을 얻고 돌아다니는 사이에 결국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장면 쭉 설명하고 보면 진짜 눈물 납니다. 눈물 나는 얘기가 아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물 안 나는 사람, 아니, 정상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그렇게 피눈물 나도록 그렇게 살았어요, 그분이. 안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리로 가고 요약 좀 하라고 했더니, 자기가 앉아 펑펑 울면서 우는 얘기만 하고 끝나버렸어. 편한 거지만 불러다가 야단도 미쳤어요. 그러면 안 된다.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가 이제 청계천 거기서 저기 빈민촌에서 이 그 사람들 도와가면서 하는 게 진짜 눈물 나요.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그분 책을 잘 읽으니까 기대했던 건 뭐냐면요. 그렇게 저 온갖 고생 다 해가면서 그 사람들 도왔는데 그래가지고 교회를 일구고 집사를 시켜놓고 했는데 문제가 자꾸 생기더라는 거예요. 회계집사가 돈 들고 날아버리죠.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 그래,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내린 답이 이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을 돕기 위해서 몸으로 돈 구해다가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예수님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이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거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그 책에 그 앞뒤로 나눈다면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그 이전까지는 정말 세상 사람 다 울릴 만큼요. 헌신적으로 그 사람들 도와줘요. 근데 그렇게 도와줘도 예수님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 이거 내가 잘못했다.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 일을 시작하는 그 대목이 그 책을 만약에 전후반으로 나눈다면 그 부분으로 딱 할 수 있는 거죠. 야, 명색이 회장이 돼가지고 하려면, 요렇게 대응해서, 정말 사람을 돕는 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 뭐냐를, 요렇게 해서 꼭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 죄송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거든. 요즘 나온 책, 뭐, 괜찮습니다만, 그, 분량이 좀 많아졌어요. 많아져가 몇 권으로 됐었지만, 옛날 진짜 단행본으로 되었는데, 거기가 이제, 그 나중에 이 청계천에 있다가 저 남양만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이야기예요. 새로 나온 책이 남아 이주한 이야기 그 뒤에 이 책에 나온 이야기 그걸 다 포함되어 나와 있을 텐데 그 이전 그 짧은 분량 속에서도 보면요 그런 대목이 딱 나와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뭘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안 들어가면 기적이 사람을 잘 못 바꿔요. 뭐 기적을 한번 체험하고 한번 보고 평생 가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분들이 그런 기적으로 인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그 속에 말씀이 자리를 잡은 경우는 평생을 가는 게고 말씀이 자리를 잡지 못하면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적 체험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으면 바른 교인이 안 되더라 사실도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모임에서 그런 설명을 좀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설교자예요? 전도자예요? 성경 교사예요? 또 둘 다란다. 근데 재미내가지고 맨날 둘 다. 우리가 아는 건 우리가 제일 먼저 오는 느낌은 전도자다 그죠? 평생 전도하느라고 저렇게 여행 다니고 그랬잖아. 근데 그 바울의 전도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하고 달라요. 예를 든다면 바울은 에베소에 가가지고요 2년 반 동안 흔히 3년 가기도 하는데요 2년 반 동안 하루에 몇 시간씩 했는지 모르겠어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매일 성경을 가르쳤어요. 3년 동안. 그게 바울의 전도 방법이에요. 거기에서 바울의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소위 말하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예요. 그 일곱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거 아니에요. 물론 바울이 직접 다녀간 교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 아니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세워놓고 아니면 뭐 전도지만 나눠주고 떠난 게 아니고요.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훗날 몇 번이고 찾아가서 또 가르쳐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요, 편지를 썼으라고 또 가르쳐요. 그 편지 중에 남아있는 게 고린도전서예요. 후서는 약간 성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뭐 같이 봐도 괜찮긴 하겠지만.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 여행을 다녔고 전도자라고 말할 때가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장소에 머물러서 말씀을 다 가르치고, 떠나면서 이 교회를 붙들어 놓을 만한 인물을 또 세워서 세워놓고 떠나고 이게 바울의 전도 여행 방법이었지. 오늘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전하고 끝내는 이런 방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칼빈이 뭐 우리는 칼빈주의란 말도 쓰고 칼빈 가는데요. 칼빈이 뭐 했는 사람이냐? 성경 가르친 사람이야 사실은요. 일찍 죽었습니다. 몸이 워낙 병이 많아서 일찍 죽었는데요. 정확한 나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40 안 돼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흔히 아는 말로 이 칼빈 불어식으로 말하면 깔뱅이고 마트적으로 말하면 칼빈이니까 뭐 어쩌면 상관없습니다만 계시록만 제외하고 성경 전체 주석을 남겼다 하거든요.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었고 또 그렇게 성경 가르치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언제 그만큼 책을 썼느냐 또 이런 얘기가 되죠. 기독교 강력하는 기독교 핵심 교리는 젊을 때 쓴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강보강 돼가지고 세 권짜리 책으로 남았지만 성경 전체 주석을 그걸 어떻게 썼느냐. 답이 아주 간단해요. 자기가 쓴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르치는 성경을 제자도 이걸 다 받아 적은 거야. 받아 적었는데 선생님 제대로 됐습니까? 하고 확인을 했대요. 그렇게 남은 기록이 그게 소위 나와서 칼빈 주석회가 사실 계시록 빼고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기가 책 저술하고 쓸로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크게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교인들은 많고 뭘 한데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제대로 배우지 않은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이게 약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많이 다행이고요. 저도 옛날부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아, 내 같은 목사도 좀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아주 강했어요. 강해갖고 사실은 딴 일 잘 안 하죠. 딴 일 잘 안 하고 가끔 한 번씩 그럽니다. 담임 목사님이 나 부를 때에 조건 딱 하나, 네, 안다. 그 외에는 안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또, 보면 또, 손 좀 거들어서 될 만한 일은 좀 거들어줘야죠. 그러다 보니, 고등부 갔다가, 초등부 갔다가.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예요. 초등부 보내도 괜찮을 줄 알거든요. 그 사이에 그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복잡한 문제가 이렇게 있긴 있었는데. 자, 어쨌든 간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진짜 중요하게 얘기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거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설명이 되려면 또 많은 문제가 되죠. 오늘날 그 우리 설교 중에 제가 옛날에 누가 저한테 이제 그 선물로 준 책 중에도 보면요. 그런 설교에 적용이 50%, 본문이 50% 이래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적용이 50% 넘어야 한다는 건 뭔 말이죠? 조금만 가르치더라도 이걸 가지고 우리 삶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부전히 가르치라는 얘기죠. 저는 이게 동의 안 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를 많이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갖고 어떻게 살 건지는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하고 해나가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이랬으면 거짓말 안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 절반 이걸 절반 그래야 되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것만 설명 잘하고 놔두면 그 다음 교인들이 알아서 아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그래야 하는 그걸 일일이나 짚어가면서 해야 되냐? 그럼 난 못하겠네. 그럼 안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은요 적용밖에 없는 설교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 빼고 적용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고 쭉 얘기만 해보면 뭐만 남느냐? 윤리밖에 안 남아요. 이런 설교 참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는 사람 같더라고요.
그거 아닌데 네. 거기서 이제 또 한 발짝 더 나가면 이제 영 이상해지는 거죠.
아니 그렇게 열기에 대해 강조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근데 제가 이렇게 여기 저희 교회 와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정말 잘하시는 걸 수 있는데 합동치 그쪽에
합동은 그래도요 괜찮아요.
아니 예 저희 교회도 정말 말씀 잘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여기 고신체 목사님들에 비하면 정말 성경을 많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거는 꼭 합동이라고 보기보다가 우리 교회가 현재 만약에 있는 목사님들 수준 같으면요 아주 고신교회 안에서도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상할는지 모르겠는데 고신교회라고 해도 목사님들이 이 정도로 모인 교회는 그리 많지 않아요.
네, 너무 네.
이 교회에 지금 그건 딱 딴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요런 데에 대한 나름대로 소견이 있으니 요런 사람들만 쫙 챙겨놨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목사님들이 이렇게 적용을 많이 하는 건 본인 스스로가 말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더 적용을 좀.
알면, 아,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본인이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저 유태인 그 교육법 할 때 할 말 있잖아요.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목사들은 보면 계속해서 고기만 잡아 먹이는 거야. 요건 요래하고 요건 요래. 나는 그걸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건데, 우리 교회 현재 목사님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뭐야, 이런 형태의 이런 모습이 고생교회 아니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합동은 그래도 우리 장로교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측이고, 네. 그나마 보수적이고 말씀대로 간다라고 하는 측이에요.
네, 근데도 이렇게.
그렇죠. 거기서, 거기서 이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측이 저기 통합이거든요. 통합은 데모하면 정치적 고가 많이 나와요.
네, 저 예전에 그때도 있었을 때 이제 부회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좀 그랬어요. 성경 많이 알지 마라. 머리만 커지고 제대로 행동은 안 하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저는 그게 그 정말 그게 지당한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 그냥 읽기는 이러도 알려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어디까지 하냐면 가톨릭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제일 그게, 재밌는 거.
그게 보편적이에요 지금.
읽기는 읽되 왜 읽기는 읽되 가느냐면요 하도 뭐라 그러냐. 이제 가톨릭도 성경 자체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읽기는 읽되 해석은 하지 마라, 이렇게.
근데 기독교도 그래요. 머리만 커지니까 읽기는 알려고는 하지 마라고.
고생교회 목사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저 그래서 여기 와갖고 진짜 목사님 중에서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요. 아, 너무 복받았다.
제가 전에 루터가 왜 이단으로 몰리느냐. 루터 죄 중에 제일 큰 죄가요. 우리 95개조 반박문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교회 내부의 일이에요. 그걸로 시작은 됐지만 그것 때문에 루터가 이단으로 몰리는 건 아니에요. 루터가 행한 죄 중에 제일 큰 죄가요. 저 라틴어 성경을요. 그 가톨릭에서 성경 원제는 라틴어입니다. 그 라틴어는 사실 번역된 거잖아. 번역된 건데도 불구하고 그 라틴어를 거룩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걸 어떻게 독일로 옮겨? 루터가 지은 큰 죄 중에 가장 큰 죄는요, 그 성경 번역이에요. 예배를 전부 라틴어로 드리는데. 아니,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걸 독일어로 번역해서 독일의 일반 대중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자 번역을 했거든요. 이게 제일 큰 죄예요. 그러니까 루터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단으로 몰리면서까지 성경 읽어야 된다고 줬는데, 번역이가 줬는데 안 읽으면요. 오늘 우리 오늘날 우리나라 교인들이 그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된다는 것은 이 말씀이 개인에게 가야 된다라고 해서 번역하려고 얼마나 애쓴지 몰라요. 번역하는 그 과정도요,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보면 그 과정 자체가 너무너무 은혜예요. 이렇게 해서 다가온 이 성경책을 우리가 읽으면 안 된다고요? 아니, 알면 안 된다고? 많이 말렸다는 얘기지. 그, 새벽에 이제 우리 목사님 설교하거나, 고 목사님 설교하는 게 나와. 듣고 앉았으면 저는 굉장히 은혜가 많이 돼요. 아, 저걸 저렇게 설명할 수 있구나.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어제 오늘 이야기잖아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데? 가르쳐가지고 사람 끌고 가기는 어렵고요. 안 가르치고 무식하게 만들어 놓으면 끌고 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나온 게 조선시대 때 왜 여자들에게 공부시키지 말고 조선시대인데 그 여자들한테 글 가르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여자가 글 알아서 뭐예요?
고분고분하게.
고분고분하게 말하면 들으니까 아예 글 가르치지 말고 그냥 남자들이 뭐 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되지. 그게 조선시대 우민화 정책 아니냔 말이에요. 그리 어떤 신도요, 사람을 똑똑하게 만들어가지고 많이 가르쳐서 따라하게 하는 신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요, 가르치란 말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왜? 가르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이런 원리거든요. 이거 보통 자신감 갖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바로 그거 아니냐 말이에요. 알면 알수록 더 가까워지는 관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관계인데, 의외로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자, 어쨌든 핵심은 이건데, 이거 가르쳐야 된다. 여기 있어요. 자, 그거하고 이제 그 다음 본문으로 갑시다. 12절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 저주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저주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13절에 보시면 화 있을 진적하고 고라신 베세다 나오고요. 15절에 보면 가브나움이 나오죠. 이 세 도시야.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많이 베푸시고 제자들 보내서 말씀을 직접 증거했던 마을들이에요.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들이 말씀을 거부한다면 이 세 도시는 예표입니다. 뭐보다가 더 죄가 크다? 13절 보세요. 아니 12절에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어려우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견디기 쉬우리라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아니 그 유다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 도시들보다가 이 도시들이 소돔보다 죄가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아, 우리가 알기로는 소돔 고모라가 죄가 제일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너희는 소돔 고모라보다 죄가 더 많다죠. 무슨 죄를 지었길래요? 네?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거부하는 죄가 그렇게 크다란 뜻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죄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거부하는 너희 죄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와 시돈요, 이방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 저 이방은요,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오히려 너희들보다 죄가 가볍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부하는 것,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도 그것을 거부한 것이 죄가 얼마나 큰 것이냐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또 좀 희한한 게요, 나중에 그 이스라엘 한번 가보세요. 고라신하고 베세다라는 지역을 가보면요, 이게 또 유적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유적이 별로 없어요. 완전히 무너진 흔적만 있어요. 갈릴리 근처에요. 또 재밌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저주받은 도시의 흔적이 이렇습니다 하고 시커먼 적에 그 무너진 잔재만 아마 불에 탔기 때문에 안 그렇게 돼요. 진짜 유적이 남아있긴 한데 가보면요, 그냥 시커먼 돌무더기 밖에 없어요. 뭐 꼭 이 말씀이 꼭 그런 뜻이라기보다가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느냐 라는 걸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다음 17절 합니다. 이 70명이 갔더니요, 그 경과를 자세하게 이야기 안 해요. 그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전도자로서의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걸 가르친 데 주목적이 있는데, 어쨌든 갔더니 제자들이 너무너무 좋았던 모양이에요. 신이 났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신이 났나요? 귀신들도 우리한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는데요. 예수님 말씀은요, 그거 갖고 너무 그리 좋아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 생활할 때요, 기분 좋을 때 많이 있어요. 사실 기쁠 때 많죠. 최근에 이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생활하면서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았던가요? 우리가 남들을 봉사한다고 뭐 한다고 할 때요, 그 뭐 조금만 잘 돼도요, 얼마나 기분 좋고 누군가에게 자랑이라도 하고 싶어 건질건질 할 때가 참 많아요. 목사님들 같으면요, 아, 요 교회가 성장이 얼마나 됐고 교인들이 얼마나 늘어났고 뭐 이런 거 조금만 늘어나도요, 그 자랑하고 싶으면 못 견뎌요. 목사만 그렇겠어요? 우리 각자가 맡은 일이 있을 때 뭐 좀 잘하면 자랑하고 싶고요. 성가대요. 오늘 찬양이 좀 은혜스러웠다 그러면 그걸 은혜스럽게 들은 하나님의 모습이 먼저 생각이 안 나고요. 교인들이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교인들이 뭐라 뭐라 하는 게 더 기쁠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합니다. 너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신, 이거 옛날에 기록한 거잖아. 아니, 그 자체를 기뻐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이 기쁨을 항상 전제로 깔고 해야 됩니다. 복습 한번 할게요. 한번 쳐보세요. 아, 집안밖에 들어갈 사람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추수감사절에요. 추수한 걸 다 들고 제사장 찾아옵니다. 감사해야죠? 뭐라고 감사하죠? 대답한 사람 없다니까? 우리 같으면요, 우리 같으면, 됐다, 지금 혼나야 된다. 출애굽을 감사하라고 일러요. 출애굽을 감사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서 여기에 데려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 농사를 지어 살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출애굽을 감사하라. 그렇게 가르쳐요. 기억나죠? 그걸 어떻게 잊어먹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나와가 맨날 뭐 감사하죠? 승진해서 월급 탔어? 아니면 애가 상을 탔어? 이거 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따지면 뭐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원리가 항상 그렇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나가요, 아들 하나 달라고 그렇게 울고불고 아들 하나 얻었잖아요. 이 아들을 안고 와서 뭐라고 기도하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해요? 그건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같으면 때문에 와서 하나님 이 아들 한번 보세요. 이래나가잖아요. 응? 이 아들 한번 보세요. 감사합니다. 이 아들 때문에 감사하잖아. 그죠? 근데 한나는 이 아들을 안고 와서 아들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한나의 그 기도가 참 놀랍다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농사를 잘 짓고도 이거 거두어 가지고 와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원래 이런 미, 늦은 비 주시고 뭐야 소득을 풍성하게 주셨더라면 이거 아니라니까. 이건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그 앞에 나오는 거 출애굽을 먼저 감사한다. 구원 감사라는 거죠. 그게 없으면 농사 아무리 잘 지어도요. 이게 뭔 소용이냐. 그런 얘기예요. 감사법을 가르쳐. 이게 참 하나님 나온 감사법이고 성경에 아마 이런 책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너희 이름이 기록된 거. 그러니까 내가 진짜 기뻐해야 될 게 뭐냐를 기억하라는 얘기죠. 좀 이상한 얘기인지 맞습니다. 이거 아니라면 너희가 나가서 이런저런 뭐 능력을 아무리 행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어쨌든 귀신들 쫓아내는 거 너무너무 좋았더라 했더니 18절 예수님 답변이 이래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죠. 사실은요,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사탄을 쫓아내버린 예수님의 그 능력, 그 일에 부스러기예요. 사탄이 쫓겨나갔으니까 그 다음 졸개들은요 힘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한테 쫓겨나가는 거야. 항상 이 원리적인 측면,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싸움은 사실은 내 싸움이 아니에요. 흔히 하는 말로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요, 숟가락 만들고 쫓아다니는 격이죠. 이런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가는 거거든요. 정말 그 어린 양밖에 안 되는 것들이 일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설치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능력 주시겠고 도와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요. 이 구절하고 비슷한 구절이 또 있죠. 독을 마셔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구절. 정말 그렇게 될 만한 환경에 처하지도 아니한 채 예수 믿는 내가 죽나 죽나 볼래? 하고 독약 마셨더니 죽더라.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건 죽어 싸다는 얘기예요. 뱀의 독에 뱀에 물려도 죽지 아니하고 이거 실험하던 목사님 중에 누구의 유명한 뱀 목사가 있었어요. 결국 돌아가셨어요. 한두 번은 성공했는데 결국은 뱀에 물려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험하는 듯한 그거는 순종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래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실 때 전부 뭐냐면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들어가도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순종하고 그런 환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나 안 도우시나 보라 이거죠. 어떤 그런 순종의 말씀이지 순종은 안 하고 시험 치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건 위험한 겁니다. 제가 옛날 있던 교회 권사님들 가끔 하는 얘기 들으면 아우 아찔한 게요. 야 하나님 믿고 한번 확 빼버려라. 빼는 게 뭐예요? 똥착 걸고 댕기지 말고 하나님 주시 좀 믿고 하나님 새 거 빼버려라. 비싼 차 사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사죠? 돈은 없는데. 에? 모르겠어요. 근데 저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이야기냐. 막말로요. 니 그래 일 저질러버리면 하나님께서 뒷감당 해주면 하나님 뭐예요? 너 종이냐? 이거밖에 더 돼요? 의외로 믿음 좋다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분들은요, 차만 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식당 확 열어가지고요, 얼마 전에 쫓다 망하고. 그 어떤 분은 6개월에 한 번씩 신장 개혁하는 분 있었어요. 종목도 바꿔가면서.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절대로.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이적과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